자, 오늘의 주제, 처음 주제도 아주 재미있는 주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뉴스 많이 나왔어요. 세계적으로 핫한 이슈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세계를 떨게 한 K-바이러스! 좋습니다. 세계를 이런 걸로 떨게 하면 안 되는데, 자, 좀 너무 설레발 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조용한데, 지금 서구 언론에 보면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한 크루즈선 내에서, 대서양 쪽에 있는 크루즈선이거든요. 집단 발병 사태가 발생했다. 4월 1일 출항한 한 크루즈선에서 집단 발병 사태가 발생해서 탑승 인원 147명 가운데 8명이 감염되었고 그 중에 3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이 발생을 해서 그 중에 3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죠. 집단 발병이 발생한 배는 길이가 107m에 최대 150명을 태울 수 있는 크루즈선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막 수천 명이 타는 크루즈선 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크기. 거기 뭐래더라? 거기 들어가는 승무원만 몇백 명. 이제 이런 크루즈선이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조금 작은 규모지만 어쨌건 길이가 100m가 넘고 150명이면은 꽤 이제 규모 있는 크루즈선이라고 할 수 있죠. 요런 바다 위에 떠 있는 크루즈선에서 어떤 병이 집단으로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려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는 건데 더구나 이 감염된 8명 중에 3명이 사망했어요. 확률적으로 봐도 거의 40%가 돌아가신 상황이고 그리고 언론에 나온 말에 따르면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사망 확률이 최대 50%라고 얘기합니다. 낮게 보는 데는 20%, 높게 보는 데는 50%예요. 걸리면 정말 위험한 바이러스라는 거죠. 이게 쫙 퍼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저 크루즈선은 당연히 철저히 격리를 시켜야겠죠. 해당 크루즈선은 어디에서 이동한 배였냐? 저기 아래, 아르헨티나 아래 남미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대서양을 거쳐서 원래는 세네갈로 들어가게 돼 있는 배였어요. 근데 지금 요 바다, 이 대서양 위를 건너가다가 여기서 지금 바이러스가 발생을 한 거예요. 150명이 타고 있는데 8명이 걸리고 여기서 3명이 지금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 위에서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이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크루즈선은 아프리카로 들어갈 수는 없고 스페인령에 보면은 아프리카 왼쪽 어깨 요 위에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항해서 검역을 받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들어와서 검역하면 대체 뭐가 문제냐? 이게 무슨 배라고 했어요? 지금 크루즈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그 목적이 있어서 거기까지 딱 가는 배가 아니라 여기 들렀다 저기 들렀다 사람이 탔다 내렸다 왔다 갔다 하는 크루즈선이에요. 자, 그래서 그동안 크루즈선에 내렸다 탔다 내렸다 탔다 했던 사람들이 총 260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바다 위에서 발병은 했는데 기존에 들어왔다 나갔다 했던 사람들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지금 몰라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소재를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WHO를 포함해서 각 국가들이 잠깐만 우리나라 사람 있는지 없는지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 지금 어디 있는지 이거를 실시간으로 추적을 하고 있고요. 아 물론 이 한국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야 그냥 그러지 말고 그 260명 모두 모아갖고 싹 다 일단 감금해라. 아시아식 해결 방법. 특히 중국은 이런 거 잘하죠. 아예 도시를 막잖아. 그 다 모아갖고 감옥 같은 데로 넣어. 그 다음에 그게 왜냐면은 잠복기가 있잖아요. 잠복기가 꽤 길기 때문에 잠복기가 지나기 전까지 절대 못 나오게 하고 잠복기가 지나면은 한 명 한 명 내보내라. 이런 걸 요구할 수 있죠. 옛날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있을 때 제로 코로나 정책 해갖고 무려 상하이 2,500만 명을 두 달 동안 가택연금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솔직히 중국이니까 가능하지. 뭐 미국이나 프랑스나 뭐 영국 이런 데서 너 그 병 걸린 것 같으니까 두 달 동안 가택연금 해라 그러면 누가 하겠어? 이거는 상당히 어렵죠. 아 물론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걸 하긴 합니다. 대한민국은 가택연금까지 나왔는데 강제 동동 공개를 하죠. 내가 어디를 갔고요. 어디를 갔다가 어디를 갔는데 그날 어디를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가서 설명을 하고 그것만으로도 안 되고 GPS 휴대전화 유지 추적 CCTV 신용카드 거래 내역까지 신문지상에 내 얘기가 쫙 나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 생각하죠. 쟤는 저길 왜 갔어?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 한국은 조심해야 돼. 여러분 항상 그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고 내가 거기 갔을 때 뭔가 의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아시아권의 얘기고 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통할 리가 없죠. 그래서 현재 해당 크루즈에 탑승했던 미국인들 중에 일부가 캘리포니아 주에 들어간 걸로 파악은 되고 있는데 그게 몇 명인지 몇 명인지도 모른대 지금. 주정부 차원에서 이들이 뭐하고 있는지 지금 모니터링 하겠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제대로 잘 되고 있지 않은 게 미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벌써 코로나 끝난 지가 얼마 이제 몇 년 안 됐죠? 이제 한 5년 정도 됐나? 팬데믹 시절의 공포가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는 딱 그 시점이고, 게다가 치사율이 몇 퍼센트라고요? 최대 50%. 감염자와 접촉한 인원도 현재 사실상 추적이 어렵다. 누가 걸렸고 누가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서구 언론에 많이 나온다는 거죠. 현재 WHO는 저 크루즈선에 전문 의료 인력을 긴급 투입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는 그런 어떤 바이오 하자드 같은 그런 복장, 보건 의료 인력이 요 위쪽에 보이는 게 크루즈선입니다. 크루즈선으로 올라가서 탔어요. 이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병이고 누가 걸렸고 다른 사람들은 안전한지. WHO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은 코로나19와 다르다. 조금 안심해도 된다. 자, 왜냐하면 이번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감염되면 사망으로 직결되지만 다행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 물론 거의 없다고 했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염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되긴 돼요. 근데 옛날에 코로나는 그 감염이 너무 심했어. 거의 홍역급이었잖아. 이거 몇 번 하면은 저기 뭐 비말이 날아가서 더 멀리 있는 수십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감염성이 있었는데 이번 바이러스는 그건 아니라 그럽니다. 이번 바이러스는 사람 사이에 감염되려면 가족이나 매우 친한 파트너처럼 장기간 동안 밀접한 접촉을 지속해야 겨우 감염되는 감염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죠. 치명률은 높지만 감염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바이러스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 이번 사망자 3명 중에 두 분이 서로 부부였던 노부부였다고 합니다. 70세, 69세. 자, 왼쪽 이미지는 AI예요. 이 감정이입하시면 안 됩니다. AI로 만든 겁니다. 이 노부부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부부 사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워낙에 밀접한 상태에서 오래 같이 지냈기 때문에 감염이 서로 되면서 두 분이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노부부의 일정을 보면 4월 1일 아르헨티나에서 출항을 했는데요. 4월 6일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가벼운 두통 및 보통 남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머리가 아파 감기가 있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불과 5일 뒤에 급성 호흡 곤란, 급성 사망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2주 뒤에 부인 되시는 분도 역시 사망했다 그러는데 2주 간격을 두고 두 분이 다 돌아가신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이 두 분만 돌아가신 게 아니고 아까 또 한 명, 세 명이라 그랬죠. 저 두 노부부가 사망한 직후에 비슷한 증상을 보인 한 독일인 여성도 역시 5월 1일 날 사망했습니다. 연달아서 세 명이 바다 위에 떠있는 크루즈선 안에서 돌아가신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이 비록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는데 굉장히 크게 또 확대된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크루즈선에 유명인이 타고 있었어요. 누구냐? 어떤 나라에서는 아주 유명한데 어떤 나라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배 안에 1800만 유튜버가 타고 있었어.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분도 계실 거예요. 터키 출신의 1800만 여행 유튜버가 타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파급력이라는 게 왜냐하면 여행 유튜버잖아. 근데 자기가 배를 타고 갔는데 이 배에 괴질이 퍼져서 3명이나 연쇄적으로 사람이 죽었어. 그럼 여행 유튜버 입장에서는 엄청난 조회수를 받을 수 있는 컨텐츠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 저 안에서 컨텐츠를 찍었어요. 1800만입니다. 1800만. 어떤 컨텐츠를 찍었냐? 사람들이 죽어나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선장한테 갑니다. 선장한테 가서 승객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물어봐요. 선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저 자연사다. 별 문제 아니다. 그리고 이게 전 세계로 타전됐는데 이렇게 나오죠. 우리나라 연합뉴스에 뜬 건데 안타깝지만 자연사로 추정됩니다. 의사에 따르면 앓고 있었던 질환이었고요. 전염성은 없어요. 선박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선장이 얘기한 거를 1800만 여행 유튜버가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포함한 승객들은 바이러스 얘기는 듣지도 못했다. 그냥 정말 자연사구나 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계속 섬에 들렸고 현지 주민들과 계속 접촉하면서 계속 놀았다. 심지어 배 안은 굉장히 일상적이었고 나이 든 승객들이 배 안에서 주변과 어울렸었고 우리는 식사도 같이 했고 마스크도 쓰지 않았다. 왜? 그런 게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1800만 유튜버가 저걸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게 굉장히 화제가 된 다음에 각 정부가 화들짝 놀라서 막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은 WHO까지 개입해서 이 크루즈선이 망망대해 떠 있습니다. 150명의 승객들이 배에서 자가 격리 중이에요. 어떻게 해? 저게 저렇게 널리 알려지고 이게 괴질이라고 그러고 3명이나 돌아가신 상황이니까 갑자기 이제 자가 격리를 하게 됐고요. 이 승객들 입장에서는 완전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 게 크루즈 여행을 왔거든? 큰돈 냈잖아요. 큰돈 내고 거의 뭐 한 달, 짧으면 2주 쉬면서 여행하면서 섬 보면서 자연 보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여기서 이러면서 갑자기 물리적 봉쇄를 당한 겁니다. 최대한의 물리적 거리두기 무슨 말이에요? 객실에 격리된다는 말입니다. 중앙에 못 나와. 크루즈 같으면 뭐 중앙에 무슨 쇼핑도 있고 뭐 마켓 스파도 있고 가서 뭐 식사하는 데도 있고 모여서 담소하는 데도 있고 또 서양인 분들이 할 수 있는 액티비티 이런 게 다 있을 텐데 안 돼. 크루즈 여행을 했는데 물리적 거리두기 객실에 갇혀갖고 바다 위에 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저 크루즈선 안에 또 미국인 여행 블로거도 있다 그러는데 지금 너무나 힘들다 이런 걸 SNS에 많이 올렸어요. 불확실한 요소가 많고 그것이 가장 힘든 부분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뉴스 헤드라인의 주인공이 아니다. 크루즈에 왔는데 이게 뭐야? 안에 갇혀만 있고 우리에게도 가족이 있고 삶이 있고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언제까지 이 바다 위에 동동동동 떠갖고 객실에서 나오지 말라 그러고 바깥다 주고 먹고 누워만 있어야 되냐? 하고 굉장히 한탄하면서 또 SNS 올렸던 것도 화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 배는 언제까지 바다에 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오늘입니다. 오늘 일요일 날 아까 이게 아프리카죠. 이게 모로코고 아프리카 왼쪽 위에 있는 카나리아 제도 스페인 영입니다. 카나리아 제도에 입항해서 이제 승객들 전부 정밀 검사 받고 배도 소독하고 이제 그럴 예정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 요 카나리아 제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괴질이라 그럽니다. 근데 집단 바이러스가 발병한 배가 본인들 섬으로 들어와. 근데 150명이 타고 있대. 그거 내릴 예정이야. 카나리아 제도 사람들은 갑자기 이 말 하나를 날벼락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페인 정부가 우리 동네에 바이러스 크루즈선, 말이 좀 과하긴 한데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 크루즈선을 입항하도록 결정한 것은 아무런 기준도 없고 안전에 대한 보장도 없는 조치다. 그 배가 안전하려면 보장 있어? 만약에 코로나같이 바이러스가 퍼지면 어떡하냐? 게다가 카나리아 제도에 있는 아동이나 노인들도 많은데 이들은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각종 공공시설 많은 거 이거 다 어떻게 할 거냐? 더구나 지금 카나리아 제도에는 이번 6월 달에 큰 손님이 옵니다. 교황께서 방문이 예정돼 있어요. 6월로 예정돼 있는데 한 달 남았잖아. 교황이 만약에 방문을 했는데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거기 와서 바이러스에 걸려. 그러면 전 세계가 카나리아 제도에 와서 바이러스에 걸린 교황님이라고 뉴스 헤드라인을 타전할 텐데 그거 감당 가능하냐? 바이러스 섬이 되는 거 아니냐? 전 세계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헤드라인을 상상할 수 없고 우리는 싫다! 라고 얘기를 했죠. 거부를 했는데 자, 그래서 WHO가 저 카나리아 제도 사람들에게 긴급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이거 홈페이지 가면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영어로 된 건데 뭐라고 써있냐?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하여 카나리아 제도 주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5월 9일 엊그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걱정하시는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전염병 발생이라는 단어를 듣고 배가 해안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모습을 볼 때면 코로나 생각도 나고 우리 모두 완전히 떨쳐야지 못한 그런 기억들이 떠오른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주민 여러분, 제 말을 분명히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또 다른 코로나19가 아닙니다. 현재 공중보건 위험은 여전히 낮습니다. 사람 간에는 잘 감염이 안 돼요. 물론 걸리면 치사율은 최대 50%라고 하지만 잘 안 걸립니다. 잘 안 걸리니까 우리가 또 잘 안 걸리게 준비를 철저히 해요. 방역도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할 테니까 준비된 사항들을 믿어주십시오. 하고 WHO 사무총장이 지금 카나리아 제도에 아마 가 있을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그리고 라이브라는 지금 현재 이 일요일 날이 이름이 혼디우스어인데 이 혼디우스어가 카나리아 제도에 입항을 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인적이 드문 산업 항구, 아무래도 여객들이 내리는 데 말고 물건들, 컨테이너선이 내리는 그 사이에 가서 정박을 했고요. 승객들은 이 크루즈선이 항구에 접안을 안 하고 보트로 날랐다 그럽니다. 접안하면 또 말이 나오니까 바다에 떠있고 보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승객과 뭐 승무원들 날랐겠죠. 그리고 승객들은 검사를 받고 곧바로 공항으로 이동 후에 각자의 고국으로 이제 송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여기 타있는 승객들을 본인의 나라로 옮기기 위한 비행기를 보내놨어요. 그래서 곧바로 다이렉트로 공항으로 가서 바로 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라고 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를 길게 드렸는데 그럼 이 바이러스는 뭐냐? 미지 정체불명의 바이러스냐? WHO는 이번 사태의 주범으로 누굴 꼽았냐? 한타바이러스를 꼽았습니다. 한타바이러스. 어디서 한번 들어본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듯이 그 미드 한타 그런 거 아닙니다. 미드 한타, 한타해 그런 거 아닙니다. 한탕해 그런 거 아니에요. 한타야, 한타. 이 바이러스는 설치류를 통해서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쥐들에게 감염되는데 쥐를 통해서 드물게 인간에게 전파되는 거죠. 놀랍게도 이게 한국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실 수 있어요. 한타바이러스가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특정 설치류 숙주와 관련이 돼 있으며 숙주 동물 쥐죠 쥐. 주로 쥐한테는 뚜렷한 질병 증상이 없대요. 그러다가 인간에게만 오면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감염된 설치류의 소변, 배설물 또는 타액, 침, 물리거나 쥐똥 만지거나 배설물이 어디 닿거나 이를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번 크루즈선 내 최초 감염자도 사람한테 걸린 게 아니라 요 아마 아르헨티나 어디 섬에 가서 새 같은 거 구경을 할 때 자연 관광 중이었다고 했거든요. 쥐의 모를 만졌거나 쥐의 배설물을 댔거나 쥐가 와서 어디 닿거나 해서 걸린 게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죠. 자, 지금까지 얘기 드려도 한타바이러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못 들어봤는데요. 이게 왜 K바이러스입니까? 한타바이러스는 못 들어봐도 이 용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인들은 이 바이러스를 비교적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걸리는 질병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그 무서운 질병이 일명 유행성 출혈열입니다. 군대 가면 요거 백신 맞죠? 정식 이름은 신증후 출혈열이라고 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우리나라는 물론 군인 여러분들도 백신을 많이 맞지만 특히 봄, 가을 성묘할 때 길게 자란 풀을 치잖아요. 그리고 막 나수를 막 베고 그러다가 이제 쥐똥 같은 게 손에 닿거나 쥐의 배설물이 닿거나 아니면 쥐하고 접촉이 있으면은 저 한타바이러스에 걸려갖고 유행성 출혈열에 걸릴 수 있죠. 특히 초지를 정리하거나 우리나라는 저런 것들 조심해야 될 게 많은데 뭐 진드기도 조심해야 되고 쥐도 조심해야 되고 장수 말벌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쵸? 뭐 드론 같은 게 날라와서 나한테 오면은 빨리 피해야 돼요. 그 송병호 요거 치다가 장수 말벌은 참고로 말벌 집이 땅에 있습니다. 땅에. 우리나라에서는 요 유행성 출혈열에 걸리는 분들이 매년 300에서 500명의 감염자가 꾸준하게 발생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서양 사람들은 이 배가 겨우 8명이 그러면 유행성 출혈열에 걸렸다고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거냐. 우리나라에서 매년 300에서 500명이 나온다는데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치명률이 50%? 그럼 우리나라 매년 250분 정도가 유행성 출혈열로 사망한다는 소리냐? 라는 궁금증이 들 수 있죠.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자, 왜 그렇지 않은지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달라요. 자, 일단 우리가 유행성 출혈열, 신증후 출혈열이라고 불리는 거 만약 걸리면 어떻게 되냐? 가서 제가 이 걸린 분의 그 인터뷰 같은 걸 보니까 엄청나게 아프다고 합니다. 발열, 오한, 심한 두통, 독감, 구토, 복통이 나타나고 24시간 내에 39도 이상의 발열이 시작된다. 이게 중증이면 정신착란, 선망, 혼수, 쇼크 증상을 보일 수 있고 이때 치료를 안 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게다가 조금 지나면 출혈 증상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유행성 출혈열이죠. 피부의 반상 출혈, 뇌 출혈, 위장관 출혈, 그러니까 뭐 위 출혈, 뭐 대장 출혈, 내부 출혈이 나타날 수 있고 이때도 역시 제대로 처치를 안 하면 사망 환자의 50% 정도가 이 출혈 증상으로 사망하는 게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타바이러스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병도 아닙니다. 전 세계에 있어요. 한타바이러스는 세계적으로 매년 최대 10만 건 이상의 발병이 보고됩니다. 물론 아시아와 유럽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중국과 한국에서 많이 나오는 편인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다 있는데 뭐 이렇게 호들갑이냐? 그럼 여기서부터 이 한타바이러스가 왜 서구가 호들갑인지 그리고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무덤덤한지 자,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타바이러스라는 이름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나왔습니다. 1970년대 한국의 한탄강에서 연구되어 이름이 한탄바이러스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리고 한탄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 속에 있었죠? 그 가운데 하나가 한탄바이러스예요. 그래서 그 유사 바이러스를 모아서 그 전체를 한타바이러스라고 전 세계적으로 통칭합니다. 아마 한타바이러스 외국인들이 얘기할 땐 이게 뭔지 모를 거예요. 그거 강 이름이야. 아, 알려주고 싶다 진짜. 그거 강 이름이야. 강. 리버 네임 오케이? 아, 그거 한타 리버 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가서 보니까 몰라. 제가 알려드립니다. 유튜버가 알려드리니까 확실합니다. 그건 강 이름이고 이 한타바이러스라는 이름을 지은 분도 우리나라 교수님이에요. 이호왕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한탄 이호왕 교수님인데 이분이 지금 돌아가셨대요. 고려대 의대 미생물학 교수 시절에 한탄강 유역에서 채취한 쥐의 폐 조직에서 세계 최초로 유행성 출혈 병원체와 면역체를 발견했다. 발견 장소가 한탄이니까 이름을 한탄 바이러스를 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한탄 이호왕 교수라고 돼 있죠? 그건 간단합니다. 이분 호가 한탄이. 이걸 발견하시고 호를 이걸로 지으신지 저도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옛날부터 한탄이었는지 이거 발견하시고 아마 한탄강을 해서 지으셨겠지? 제가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한탄 이호왕 교수님이고요. 군대 가셨던 분들은 아마 굉장히 잘 아실 테고 옛날에 한국전쟁 당시에도 저 한탄 바이러스 때문에 수백 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땐 이유를 몰랐대요. 정체 모를 질병이다. 그래서 그때 코리안 피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한국 열병. 이유는 몰라. 유엔 병력이 3,000명 이상이 뭔가 열이 나고 출혈이 나는데 이유는 몰라. 그리고 그 중에 수백 명이 죽고 물론 나은 사람도 있지만 야 이거 뭐야? 이건 코리안 피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교수님이 젊은 시절에 고려대 의대 연구팀을 끌고 신증후군 출혈열, 유행성 출혈열 원인을 찾기 시작했는데 아 옛날엔 진짜 좀 너무했어. 그냥 대학원생 이끌고 의대 연구팀 이끌고 한탄강에 가서 뭐가 문제일까? 야 쥐 같다! 그래서 쥐를 탁치는 대로 잡으셨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3,000마리를 잡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쥐를 하나하나 바이러스를 있는지 없는지 모든 쥐가 걸려있는 건 아니잖아. 이놈은 없네? 이놈은 없네? 그거 걸려있는지를 찾은 거예요. 근데 왜 조금 옛날에 처음에 76회가 그렇긴 한데 연구원 7명이 모두 출혈열에 감염 일부는 사경을 헤매게 됐다. 물론 그때는 쥐 때문에 이걸 걸리는 데지 모르던 그런 시절이니까 말 그대로 연구팀 전체가 어떤 사명감으로 정말 몸바쳐서 찾았는데 다행히 돌아가시거나 한 분 없는 것 같고요. 등줄쥐라는 쥐 3,000마리를 잡아 연구한 끝에 이 바이러스 정체를 밝혀냈고요. 그 이름을 한탄으로 줬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바이러스는 전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설치류를 통해서 감염되는구나 라는 게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고 그래서 이 한탄 바이러스처럼 설치류를 통해 감염된 수많은 바이러스를 통칭해서 한타 바이러스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그 크루즈선에 걸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탄 바이러스에 걸린 거냐? 그건 아니고 한타 바이러스 속에 있는 바이러스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한국형 유행성 출혈열에 걸린 건 아니죠. 그 바이러스 속에 있는 질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럼 한탄 바이러스 속이라고 하지 왜 한타 바이러스라고 했냐? 그 얘네들이 아마 이게 뭐 미국이나 그런 나라겠죠? 서양 사람들이 보니까 한탄이 좀 길어. H-A-N-T-A-A-N 이래야 발음이 한탄 이렇게 된답니다. 한탄 이거 too long 좀 줄여주세요 해서 이놈들이 뒤에 있는 AN을 뺐어. 야 강이름인데 그걸 마음대로 빼면 어떡해. 야씨 그 강이름이야 강이름. 지들이 길드니까 두 개 빼고 한타 오케이 해서 한타 바이러스 속이 되었습니다. 한 리버 한강이죠. 한 리버도 얘들 식으로 하면 야 길다 N 빼자. 하 리버 하강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 바이러스 한 바이러스인데 한탄에서 AN을 빼서 한타 바이러스가 된 게 그래서라고 하고요. 참고로 이호환 교수님은 백신 개발됐대요. 저 한탄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백신을 놀랍게도 개발해서 1988년 11월 백신을 개발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군대에 가시거나 아니면 전방에 계시는 분들은 예방접종을 맞죠. 한타박스라고 한다 그럽니다. 녹십자에서 나온다 그러는데 1990년 9월 한타박스라는 이름으로 국내 신약체 1호 한탄 바이러스의 이제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이 정책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인데 제도적으로 따지면 1999년 선플라즈라는 약이 주로 1호로 이게 되는데 그 전으로 가자면 이제 한타박스도 국내 신약 제1호 약으로 이제 많이 불리죠. 자, 그래서 저 우리는 백신도 있고 근처에 가는 사람들은 이제 백신도 많이 맞기 때문에 한타바이러스 유행성 출혈열 좀 무섭긴 하지만 봄 가을만 조심하자. 뭐 초지에 눕지 말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그거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까지는 그렇게 이제 많지 않죠. 이 백신을 맞으면 비교적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가 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아직도 좀 많이 나오시는데 전남, 충남, 밭, 들 뭐 이런 데가 많은 데는 많이 나오는데 대도시엔 거의 안 나오죠. 서울에선 2024년에 9분, 부산에선 8분, 세종시에선 2명, 울산시에서도 2명 이 정도 나오는 이제 그런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에서도 한타박스 맞으면 되잖아. 한타박스가 설마 없나? 그럼 우리도 한타박스 공급이 부족하니까 한 가격을 반도체처럼 10배로 올려서 갖다 주면 뭐가 좀 되는 건가? 아니 이거 한타박스 주면 되겠네. 아까 이거 녹십자에서 나온 거 비싸게 주면 뭐 드릴 수도 있지. 자 그런데 그 한타박스는 한국과 중국의 신증후군 아까 그 유행성 출혈열을 특정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한 것일 뿐 전 세계적으로 설치류에서 오는 모든 한타바이러스류를 다 막는 범용 백신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한타박스가 타겟한 바이러스는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번에 나온 건 이제 그 바이러스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한타바이러스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고 합니다. 설치류에서 걸리는 바이러스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유럽과 아시아 계열이 있고요. 아메리카에서 걸리는 계열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개를 크게 나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유럽은 요 빨간색인데 이번에 크루즈에 걸린 사람은 어디에서 걸렸겠어요? 아까 남미 부근에서 걸렸다고 했죠. 당연히 계열이 다릅니다. 한타박스로 대응이 가능한 참 안타깝게도 한탄바이러스는 유럽이나 아시아 설치류에서 나오는 바이러스에 주로 대응을 하고요.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발견되는 한타바이러스는 단순 출혈을 유발하고 사람 간 전염 사례가 보고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끼리 유행성 출혈열이 옮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탄바이러스의 대상은. 그리고 치사율도 아까 전에 쟤들은 뭐 50%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걸리는 뭐 출혈열 치사율은 아무리 높아야 15%? 치사율이 비교적 낮죠. 물론 걸리면 15%의 확률로 죽는다는 겁니까? 와 이거 엄청난 질병이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의료가 잘 돼 있어서 1960년대 이전에나 15% 얘기를 하는 거고 현재는 5% 미만이라고 합니다. 걸렸을 때 이제 사망할 확률이 물론 사망률이 5%라는 것도 무시무시하죠. 사실은 5%가 굉장히 낮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걸렸을 때 죽을 확률이 5%라는 건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죠. 치명적인. 코로나는 0.몇%였을걸? 5%면 무시무시한 질병이긴 한데 그래도 뭐 좀 유럽에서 얘기하는 50% 뭐 이제 그렇게는 안 나온다는 거죠. 이번에 저 유럽 크루즈에서 난리 난 거는 한탄 바이러스가 아닌 한타 바이러스 안에 한탄 바이러스가 있는데 한탄 바이러스가 아닌 안데스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타 박스로 안 되겠죠. 아메리카 대륙에서 보고된 안데스 바이러스다. 한타 바이러스 속의 안데스 바이러스인데 이 안데스 바이러스의 특징은 치사율이 최소 20%라고 합니다. 같은 속에 있는데도 치사율이 엄청나게 높죠. 걸리면 치사율이 20%다. 최근에 아르헨티나 한 동네에서는 주민 34명이 집단 감염되는데 11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33%. 사망률이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걸리면 높은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고 그 우리나라의 한탄 바이러스와는 다르게 사람 간의 감염도 많이 보고된다고 해요. 한타바이러스는 사람 간에 전염이 되지 않지만 안데스 바이러스는 예외다. 전염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 바이러스는 백신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타박스 같은. 안데스 바이러스형 백신이 아직 없다. 이게 왜 없습니까? 이렇게 백신 만들기가 어렵습니까? 아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별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남미 외딴 지역, 안데스 고원 뭐 이런 데서 걸리는데 그거 한두 명 걸리는 것 때문에 백신 개발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거기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아마 저항력도 좀 있지 않을까? 저기 막 고산지대 막 뭐 밀림 속, 뭐 우림 속 뭐 이런 데서 걸리다 보니까 백신 개발의 필요성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백신이 개발이 안 됐다는 거고 정리해보면은 지금 서구권에서는 백신이 없어요. 근데 치사율이 최소 30%예요. 근데 걸린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몰라요. 150명은 크루즈선에 있대.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행기를 타고 또 사방에 퍼졌어. 영국에도 갔다 그러고 미국에도 갔다 그러고 그 크루즈에 샀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공포에 휩싸여서 이 뉴스가 굉장히 크게 퍼졌다는 겁니다. 서구 사람들 입장에서는 코로나의 악몽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예전에 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되고 막 일본 배에서 난리 났을 때 미국에서는 웃었어요. 그때는 아메리카 대륙은 그 영향이 없었어. 유럽 대륙도 별로 영향이 없었고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초반에. 그러다가 갑자기 미국에서 몇 명 발병이 시작되더니 미국 전체를 휩쓸었었죠. 몇 주, 몇 달 정도 뒤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혹시 코로나처럼 미국도 이 초토화시키고 이러면서 세계로 퍼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WHO 사무총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큰일은 아니다. 이것은 또 다른 코로나19가 아닙니다. 이번 사태는 심각하지만 위험도는 낮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코로나보다는 감염력이 약하니까 이 크루즈선에 직접적으로 탑승하지 않은 일반 대중에게 위험은 사실상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감염이 잘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데스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최대 6주에 달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감염 사례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널리 퍼지진 않을 걸 예상이 되고요. 그 사람들의 잠복기가 끝나면은 아마 이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면역력은 연대입니다. 라고 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연대를 호소하면서 이번 바이러스 사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널리 안 퍼졌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의 뉴스 단신처럼 듣고 지나가는데 듣고 지나가야겠죠. 만약에 정말 이게 널리 퍼지는 일이 되면 이번 여름에는 한타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가 시컬대 많이 등장할 수도 있고요. 우리 언론에서도 유행성 출혈열, 한탄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죠.